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중보자가 한 번 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향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계신데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크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두 명 이상이었어요. 두 명. 성경에 기록된 것만 두 명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아론의 후손으로서 그 중에 선택받은 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론의 후손도 사람입니다. 아론의 후손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 인간의 약점, 연약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론이 대제사장 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을 대변하는 어떠한 그 변호사를 만약 선택한다면, 여러분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은 그러한 변호사를 선택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완전한, 완벽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좀 뭐 그가 선동한 건 아니겠지만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아론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우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섰던 첫 번째 우상을 만든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계속해서 아론의 자손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향하지 않아서 불을 엉뚱한 것 같다 꺼뜨리고 엉뚱한 것 같다 하다가 죽습니다. 아론의 그 두 아들이.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을 직분을 맡긴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사용하시는데 이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어떤 대제사장은 일을 잘하기도 하고 어떠한 대제사장은 엉망인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도 사무엘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는 잘했지만 그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순간 대제사장이 유대의 정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필요한다면 권력자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는 것입니다. 유대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다 막 지중해변을 다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의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 제국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때 기원전 한 174년쯤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의 그 사후에 나눠졌던 그 나라 중에 셀리우크스라는 그 제국이 있는데 그 안티오크 4세 에피파네스에게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자기가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한 거예요. 자, 이 야손이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대제사장직을 자기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대제사장직이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경매하는, 얼마나 많은 돈을 주는 사람이 이제 나에게 황제들이 나한테 얼마를 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감매직하는, 돈을 주고 사급하는 그러한 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스라엘 그 예수님 바로 전에 이 마카비가 혁명을 이루고 혁명해서 하스몬 왕조라는 것을 이제 세우는데, 그때는 더 본격적으로 이 대제사장제, 그래도 정치와 종교가 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뭐 물론 이 당시에도 자기가 쓰기에 합당한 사람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로마가 다스리면서 로마 총독들이 자신들의 입에 맞는 사람들로 대제사장을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간섭할 때에 AD 70년쯤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성전을 파괴할 때까지 대제사장의 평균 임기가 3.5년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원래 종신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인데 3.5년, 그러니까 3년, 4년도 안 되는 그러한 평균의 임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로마와 얼마나 잘 협력하는가, 그리고 로마와 협력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이루는 그러한 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두 명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안나스와 가야바인데 현직은 누굽니까? 가야바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권위는 누가 더 갖고 있냐? 안나스가 갖고 있어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안나스가 한마디로 잘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위를, 자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에 오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었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냐면 안나스입니다. 그리고 가야바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은,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나스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이래서 가야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이제 대제사장직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왜 내용이 틀리냐면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쓴 사람의 경험, 그 다음에 이것을 읽을 그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조금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적 중에는 무엇이 기적적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동시에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 얼마나 예루살렘이, 유다가 타락했는지를 예수님의 그 행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하여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대제사장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1년 한번 속죄일에 남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그 전에 죄인인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지만 자기 자신도 죄인이에요. 자기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예요.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희생제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위례형이에요. 일회형이에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수시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자, 특별히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일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을 임명하셨는데 다른 줄기, 좀 표현이 그런데 다른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전통이에요? 멜기세덱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계열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말씀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론을 임명하시고 아론의 후손을 임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예수를 바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의 반차, 반차라는 그 표현, 저도 한문을 쓰는 세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뭐 여러분들은 좀 반차라는 말을 저보다는 더 잘 이해하시겠죠. 멜기세덱의 계열, 멜기세덱의 어떠한 질서를 따르는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아론의 계열, 레위의 계열이 아닌 다른 계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이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왔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왔던 조카 롯도 엄청난 부를 이루어서 그 삼촌과 이렇게 갈라져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롯이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 조카 롯과 그 모든 것을 이제 구해내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짧은 말 속에, 이 짧은 구절 속에 멜기세덱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나옵니다. 살렘 왕이면서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십일조를 줍니다. 여러분, 십일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것, 특별히 축복하는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었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지금 확인하여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히브리서 7장 16절을 살펴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의 제사장 직분은 역시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 이후에 6장 7장을 보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살렘, 샬롬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의 평강의 왕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께서 직접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또 다른 구원의 어떠한 전통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이 아닌 다른 전통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났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높은, 제일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십일조를 바쳤단 말이에요. 축복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어떠한 존재냐,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걸 보면은 아, 이건 근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면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직은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가진 그 계보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임명한 그 계보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참신, 참인간, 이 신학적으로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참신, 참인간이 중요하냐면 참신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참 인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는데 제물이라는 그 의미, 육신을 입고 있다는 그 의미예요. 인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다면 온전한 구속을 이룰 수 없는데 부족한 황소와 같은, 염소와 같은 그러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준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피의 제사가 필요하냐?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어떤 뭐 피가 흐른다는 것이 이상한 피가 들어가는 거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 참인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원래 육신을 입었다라는 그 의미는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죄로부터 자유한 완전한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덧붙이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이 참 신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모습도 보이고 고통이라는 모습도 보이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이니까 하나도 안 아팠겠지.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없지만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아프고 피가 나고 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동시에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게 참 힘드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가르쳐 주어야겠구나 하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경험하시고 이게 정말 힘든 것이구나, 이게 정말 아픈 것이구나,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이구나, 이거 어떻게 나의 제자들이 나의 백성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가르쳐야지, 내가 본을 보여야지 하고 오늘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예요. 기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들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보기에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땀방울이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핏방울인 거죠. 그런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에 그 아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소리 지르시잖아요. 예수님도 아프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신 거예요? 기도로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간 거예요. 순종하셨고 죽으셨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추상적이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내 상황을 누가 알아줄까? 내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의 문제를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9절을 다시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여기서 순종한다는 게 뭐 같아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